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분수령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전 역사시대, 즉 선사시대의 기록이라면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역사시대의 기록입니다. 선사시대란 분명한 역사이긴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나 연대 측정 등이 매우 어렵다는 시대입니다. 반면 역사시대는 분명한 증거와 연대 측정 등이 가능한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말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또 전체 인류의 역사인 반면에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11장까지가 이 세상 가운데 범죄가 확산되어가는 역사이면 12장부터는 그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범죄 역사는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고 5장의 족보에서는 죽음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소개됩니다. 옛 조상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500년을 살다가도 죽고 700년을 살다가도 죽고 900년을 살다가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세상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6장 말씀 이하에서는 온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었던 무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의 들판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확장된 죄의 무대가 마침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의 초반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심지어 하늘 꼭대기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장소로 전락시켜버리는 참담함을 보입니다.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범죄 역사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벨탑 안으로 몰려들으려 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전 역사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주 역사는 그를 그의 모집단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인생들 곁으로 파송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인생들의 모습과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상반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사시대인 전역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역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지속되었던 타락한 인간 문명사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간 역사는 끝없는 범죄와 타락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범죄는 확산일로로 치달았습니다. 급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구상하실 것을 꿈꾸셨지만 한 번 죄에 물든 인간의 부패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범죄로 이어가던 인간의 역사는 결국 바벨탑 건축을 꿈꾸게 됩니다. 바벨탑 건축이란 1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축하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건축한 것이 탑과 성읍, 즉 도시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핏 보면 흩어지지 않고 결속한다는 것이 매우 훌륭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논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성읍과 탑을 만들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성읍에 사는 사람과 탑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로 사람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은 누구이며 탑의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노예가 매 3개월씩 동원되어 20년 동안 일을 해야 피라미드 하나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바벨탑은 그것보다 더 이전 시대이니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읍들은 이 건축공사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지였고 높은 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소수의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구상했습니다. 이 말은 고대의 표현으로 신의 경지와 신의 위치에 이르자는 말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소수가 이 탑의 꼭대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권층들은 힘을 결집하기 위해 흩어지지 말자고 서로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기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동질 집단을 만들고 특권과 모든 특혜를 독점하려 시도했습니다. 때문에 바벨탑은 일종의 차별화된 특권층의 성격이었습니다. 특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시켜야 특권층의 기득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으며 다치고 고통에 신음하는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 모두의 희생을 밟고 소수의 무리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만든 곳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소수의 특권층이 노리는 이 탑 속으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들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도록 모든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낙원을 구상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들의 시도를 무산시키십니다. 동질 집단을 파괴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분산시키십니다. 그래서 11장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서로 나쁜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지 못하도록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말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전 역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간이 신격화되거나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거나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 억압하는 바벨탑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을 만들려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뜻이 맞고 말이 통하고 서로 익숙한 사람들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방해하고 배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이고 결속할수록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손을 잡을수록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쉬운 여러 북한 정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김씨 일가와 그 추종 세력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탑꼭대기 같은 곳에 거주합니다. 그들이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두 독점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굶주림과 노동과 독재 권력과 숨막히는 사회적 폐쇄성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 계신 북한 지원하시는 분으로부터 북한에 한 고아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과 폐렴과 그런 폐결핵 때문에 아이들과 선생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누구도 손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 부디 약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제게도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매일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특권층들은 온갖 사치품으로 희희낙낙합니다.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이끌리는 역사는 바벨탑을 만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기득권도 특권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독점점 힘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이 우상화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은혜롭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성령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다음 이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탑 시대의 모든 것을 독점한 소수가 횡포와 억압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하십니다. 먼저 이 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이 서로 결속하지 못하도록 분산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한 가지 조치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당신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기에는 어려운 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의 가정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 부부와 손자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하란에 멈추었다가 하란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주가 되었는데 함께 동행했던 그의 조카 롯은 그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은 다음 남겨진 고아였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 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저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아픔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사연이 있고 모두가 평탄치 못한 인생사를 짓는 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길을 떠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목적지도 정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라고 지적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목적지를 정해주시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부터 했다는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몸처럼 결속해 살았던 그의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나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곳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발은 자신의 생존, 가족들 안전한 미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기회 등 많은 것을 희생해야 가능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문화적인 또는 지리적인 인종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동일 집단에서 이탈해서 전혀 동질성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 곁으로 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이 전제된 명령입니다. 우선 그가 떠나야 하는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고 핵심지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지대였습니다. 반면 그가 도착한 가나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정착한 깊이의 땅이었고 농사도 목축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인 소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달형의 평원이 존재했습니다. 이 반달형의 평원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반달형의 꼬리 부분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막지대로 이어집니다. 이 평원과 사막지대가 만나는 곳은 락데저트라고 하는 황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사도 죽어도 쉽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지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대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어서 모든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모든 세계적인 전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그를 보내시면서 너는 이 험악한 곳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 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고향을 떠나 황무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그때까지는 범죄가 확산되고 인간 내면이 더욱 부패해가는 타락의 역사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어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가 드디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바벨탑 안에 머무는 기득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자기들만의 내부적 친교에 집중하며 바벨탑의 요새 안으로 숨어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존재로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벨탑 안에 은둔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런 예수님 생애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삶을 일생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이하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14장 21절 말씀 이하에서는 소돔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장 험악한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모든 경계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야지만 동시에 우리 사는 곳을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멸망당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끝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버려둔 곳처럼 여긴 분야들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과 대중예술 분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교회와 가장 먼 거리에 있게 되었고 특히 언론의 반기독교적인 성향은 매우 심각함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이런 분야들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반교회적인 분야들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가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타락한 문명이 있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이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파송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심과 같음이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였은 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복이 되시고 구원되신 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 천대하고 저주하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회의의 교단 대표로 가기도 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교육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지역과 민족들 나라들의 교회를 만나보면 어느 한 민족도 무시할 수 있거나 존경심이 가지 않는 나라나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은 그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됨을 많은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혹독한 말로 비판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 말에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지만 칼과 창으로 정복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력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시기에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십자군 전쟁은 비극적인 결과만 남긴 채 실패했고 비기독교 세계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 반감만 확장하는 치유될 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정신이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십자군 정신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기도와 믿음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찾아오신 세상으로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벨탑의 요새 속에 숨기를 원치 않으시고 가나안의 황량한 곳으로 가셔서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그리하여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하여 축복권 총의 통로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낙후한 지역이었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었고 거칠고 폭력적인 이교 문화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자말자 이사가 반복됩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가정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남방은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사막지대였습니다. 먼저 터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기 때문에 정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나안을 사수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잠시 떠났다간 또 돌아오고 하면서 그 땅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이웃들과 그곳을 길목 삼아 먼 댁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축복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바벨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고 우리의 가난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위대한 자의 삶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가난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